여러분, 그 험담과 중상모략의 차이를 아십니까? 험담과 중상모략의 차이를 아십니까? 험담은 있는 허물을 있다 하는 것이 험담이고, 중상모략은 없는 허물을 있다 하는 것이 중상모략이에요. 구분 가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의 잠언 10장 12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있는 허물을 있다 하는 거 뭐 그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예?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있는 거 가지고 그 이야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대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뭐 있는 거 갖고 얘기하는데 뭐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사실일지언정 입을 닫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애써 입을 닫는 훈련을 해야 해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눈에 띌지라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훈련이 필요해요.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훈련. 사랑하기 때문에 커다란 실수를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도해 주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은 높디 높은 도덕의 잣대로 날카롭게 허물을 지적하고 남들을 쉽게 재단하는 위치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그것이 괜찮은 것 같아,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 소위 좀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침묵하고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날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죠.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거에 반해서 우리 또한 받아줄 만한 용량이 너무 작아요. 좁쌀 영감이에요. 예,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넉넉히 바다와 같이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다 용납해주면 참 이 사회가 참 좋은 사회 같은데요. 그런데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좁쌀 영감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 밴댕이 소갈딱지들이 너무 많아요. 뻔히 허물이 보임에도, 할 말이 많음에도 입을 닫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는 일 만만치 않아요. 어쩌면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부족해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더 이상 사랑이라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는 훈련, 사랑을 주는 훈련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는 훈련, 사랑을 받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어가서 우리 또한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지요. 오늘 새벽에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정말 월드컵 결승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성적입니다. 물론 아쉽게도 우승은 하진 못했지만 괜찮아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 온 국민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온 것은 피나는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의 훈련이 있었겠어요. 말 그대로 피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피와 땀으로 얼룩진 결정체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이 뭘까요? 저는 훈련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힘들지만 어떤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반복적인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지만 뻔히 힘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하는 훈련의 과정들에 임합니까? 훈련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훈련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줘요.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준단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목표와 기준을 더욱 선명하게 해준단 말이지요. 세상에 모든 가치 있는 일은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일수록, 정말 귀한 일일수록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마귀는 항상 쉬운 길이 있다고 유혹하죠. 쉬운 길이 있다, 유혹해요. 훈련 없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유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피와 땀과 노력의 결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누구나 겪는 즐거운 감정이 아니라 지식과 노력이 필요한 기술이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실패하는 이유가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요. 사랑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야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그 훈련의 과정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변하지요.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변해요. 그런데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람의 몸에는 세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첫째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분수처럼 솟구쳐 오른대요. 사랑에 빠지면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막 솟아오르는데 이 도파민은 뭐냐면 소위 말하기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말을 하죠. 콩깍지가 씌었다. 단점은 안 보이는 거예요. 부족함은 하나도 안 보여요. 뭐 다 멋있고 뭘 해도 다 멋있는 거예요. 뭘 해도 다 멋있고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그렇대요. 그런데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현상을 핑크 렌즈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핑크 렌즈 효과. 그 핑크 렌즈를 끼우게 되면 핑크색만 보이듯이 바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대요. 단점은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죠. 네. 우리의 첫사랑이 그 푸릇푸릇한 첫사랑이 결혼해서도 계속하면 좋겠는데요. 안 그래요. 네. 유효기간이 짧아요. 두 번째 이 호르몬이 뭐냐면 세로토닌 호르몬이래요. 이것은 행복 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안정감을 느끼게 된대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행복한 기분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자연히 스트레스는 감소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감소돼요. 웬만한 전에는 막 스트레스를 받던 것들이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요즘은 사랑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뭐 꿈쩍도 하지 않아요. 뭐 그래도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한 거잖아요. 아, 사랑에 빠진 결과예요. 사랑에 빠진 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내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 이 엔도르핀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막 자율신경이 활성화되고 피부가 탱탱해지고 막 윤기가 나고 활기가 막 차오르는 거죠. 예. 이 호르몬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요즘 왜 이렇게 이뻐졌어?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아, 뭐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예.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들었는데요. 예. 아,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요즘 아, 너무너무 멋있어. 아, 정말 좋은 일 많은가 봐.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상대방을 만나면 막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막 둥둥거리고 막 얼굴이 붉어지고 또 말 잘하던 사람이 말을 막 삐쭉삐쭉이 잘 못하고 뭐 이런 현상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 저만 그런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바보가 된다. 사랑하게 되면 바보가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돼요. 바보가.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가짜 사랑 말고요 가벼운 사랑 말고요 또 쉽게 쉽게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사랑 말고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사랑의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훈련을 받으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찾아와요. 크게 두 가지 외적으로 내적으로 변화가 찾아오는데 먼저 내적인 변화가 찾아오죠. 성품이 변해요. 예, 성품적인 것이 변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외적인 것은 태도의 변화가 찾아와요. 태도의 변화. 우리가 진짜 사랑에 빠지면요 두 가지 변화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적으로 성품적인 변화가 시작되지요. 누구나 사랑하기 시작하면 착해져요. 착해져요. 아무리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시잖아요. 영화 같은 데 봐도 아무리 뭐 건달 같은 사람도요. 한 여인을 막 사랑하게 되면서 막 푹 빠지면서 어떻게 해요? 바보가 돼요. 선해지고 착해지잖아요. 예, 착해져요.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요. 퉁명스러웠던 사람이 친절해지고요. 뚱하던 사람이 웃음기가 가득해지고요. 또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 여기던 사람들이 부모를 챙기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효자였다고. 사랑에 빠지면 부모를 챙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 성품적인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사랑에 빠졌구나. 가능한 거예요. 왜 사랑을 만나면 내적으로 성품적 변화가 나타날까요?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흔히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랑을 먼저 만나야 성품적인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죠. 예,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또 시간이 가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오히려 사랑이 더 식죠. 안 그러세요?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사랑으로 만났지만 지금 의리로 살잖아요. 의리로. 예, 수십 년 같이 살아온 그 정으로 사는 거지 뭐 사랑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분 많지 않아요. 의리로 살지 의리로. 가면 갈수록 더 사랑이 식지요. 또 어려워요. 노력해도 더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단 말이죠. 현대인이 사랑에 대해 품고 있는 세 가지 오해가 있답니다. 현대인들이 품고 있는 사랑에 대한 오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랑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사랑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주는 거예요. 더 나누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을 베푸는 거지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을 훈련과 연습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대상과 매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거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를 만나지 말았어야 돼. 네? 내가 그때 그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고 평생 산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라는 거예요.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배려하고 더 양보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성숙해 가는 거지, 사랑이 어떤 달달한 어떤 신혼초에 그 사랑이 평생 가라도 같이 가느냐? 안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달달한 사랑이 결혼해서도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청년 여러분. 네? 안 그래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랑이.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사랑의 전 과정을 사랑하게 되는 최초의 낭만적인 순간으로만 축소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 첫 느낌, 첫사랑을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한 인간의 내면에 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표출되는 행동이 사랑이에요. 내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녀에 대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그녀에게 표출되는 행동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어떤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표출되는 행동이 어때요? 안 좋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돼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하, 사랑은 나쁜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이구나. 아, 사랑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록에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 즉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용서의 성품,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 좁게 기록에 남겨요. 아주 속 좁게 우리는 기록에 남긴단 말이에요. 특히 부부 사이에 남편들은 너무 쉽게 잊어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요, 아내는 무서워요. 아내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내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부부싸움 해보세요. 난리 났어요. 막 읽어요, 읽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당신이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주저리 주저리 얘기해요. 너무 무서운 존재예요. 아내들은 너무 무서워요. 남편들은 쉽게 쉽게 잊거든요. 잊어버려요. 본인이 뭘 실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시간만 흘러서 물어보세요.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아내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무서운 존재예요. 마음의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제발 잊어주세요. 잊어줄 것은 잊어주어야 사랑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줄 것을 잊어주지 못하니까 사랑이 멈춰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식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유 여사가 엊그제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이유 여사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엽서 한 장을 썼습니다. 그 엽서가 참으로 감동적이어서 잠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같이 살면서 나의 잘못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늘 너그럽게 모든 것 용서하며 아껴준 것 참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 안에서 편히 쉬시기를 빕니다.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잘도 참고 견딘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거운 사랑의 품 안에 편히 쉬시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잘 감내하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참 작은 엽서 한 장이지만 참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부부관계는 이래야 되잖아요. 제발 좀 잊어주세요. 예, 기록에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신혼초에는 제 아내와 참 많이 다퉜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제 아내와 너무 많이 다퉜어요.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물론 제 아내는 참 이해심도 많고 또 신중하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뭐 그렇게 심하게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정 싸움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예, 매번 좀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성격이냐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신방을 가면 벌써 한번 쫙 스캔을 하죠. 스캔을 딱 하면 액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내내 그거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 저거부터 빨리 원위치 시켜야 되는데. 혹시요, 사태가 심각한 분도 있어요. 지저분한 분이요. 그러면요, 내내 신경이 쓰여요. 저걸 청소를 해주고 가? 아, 저걸 청소를 해주고 가? 이런 생각이요. 공부할 때도요, 공부할 때도 책상 위에 어지럽혀 있으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청소를 하다 보면 공부할 생각을 잊어버려요. 예. 네. 청소하다가 공부할 생각을 까먹어요. 그래서 참 많이 손해를 보는데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성품적인 변화가 찾아왔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품적인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아, 그래, 충분히 그래. 아니, 저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먼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바쁘면 설거지도 저렇게 못했을까. 얼마나 바쁘면 그렇게 지저분한데 청소도 못했을까. 목사님 신방한다는데. 그냥 이해하고 가요.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 용납이 돼요. 쉽게 말해서 저의 사랑의 용량이 커졌어요. 사랑의 용량이 커졌어요. 전에는 밴댕이 소갈딱지였는데 완전 좁쌀 영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 사랑의 용량, 제가 품을 수 있는 용량이 많아졌어요. 넓혀졌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막 제가 뭐 용량이 크게 다 받아줄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아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좁쌀 영감이라고. 예, 아주 소갈딱지가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였어요. 예, 속이 좁아가지고 금방 삐지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용량이 커졌어요. 용량이. 예를 들면요, 아내가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주방에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그럼 얼마나 다쳤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화가 일어나요. 아이고, 덜렁덜렁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알아봤어.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조심하라고. 칼 잡을 땐 조심하라고. 그걸 큰 소리 쳤어요. 그러면요, 그 말 하자마자 제 아내와 저와의 관계는 썰렁해져요. 아시죠? 늘 경험하시잖아요. 썰렁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저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가 실수할 때 제 아내는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실수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괜찮아. 아니 뭐 괜찮아. 많이 다치지 않았어? 아니 뭐 그릇이야 다시 사면 되지 뭐. 괜찮아, 깨트렸대. 열심히 깨트려. 괜찮아. 뭐 다시 사면 되지. 엊그제 금요일에는 제 생일이었어요. 그런데요, 가족들이 아무도 몰라요. 서로 비밀을 지키기로 한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침에 미역국도 안 끓여줘요. 누구도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아이들은 학교 다 가고요. 아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죽 답답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 생일인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괜찮아, 괜찮아. 뭐 생일 나만 맞이하나? 뭐 다른 분들도 다 생일 맞이하는데 괜찮아. 그리고 나왔지만 뭔가 속이 좀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꿍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갔더니 잘 차려놨더라고요. 예, 괜찮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화를 냈어 봐요. 예? 생일인데 말이지 남편 생일도 뭐 기억도 못하고 막 그 큰 소리 쳤어 봐요. 저녁이 뭐 아무것도 없죠 뭐. 그런데 저녁에 잘 차려놨더라고요. 기쁘게 가족들이 또 축하해 주니까 더 반갑고 좋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용서받고 경험한 자가 결국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한 자가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을 받았어야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온유한 사랑을 받았어야 우리가 온유한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성품의 변화로 더 깊은 사랑의 역량을 갖추셔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선순환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제 외적으로요. 변화가 찾아와요. 태도의 변화가 찾아와요. 태도의 변화요. 5절 전반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되어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 It's not rude라고 되어 있어요. Rude? 성경에서는 언제나 내면의 변화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우선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교육은 태도의 변화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런데 내면이 변해야 밖이 변하는 거잖아요. 내 안이 바뀌어야 밖이 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데 그런 척만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이라고 말해요. 위선. 그러니까 겉모습의 변화는 내적인 성품의 변화의 결실이에요. 열매. 내가 내 성품이 변해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부부끼리도요.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아내를 대하면 아내도 내게 좋은 성품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막말을 하고 악하게 얘기하면 아내도 역시 똑같이 대우해요. 태도가 동일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아 태도가 글러먹었어 얘기합니다.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눈빛에도 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눈빛이 어떠십니까? 선한 눈빛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눈빛이 있어요. 한번 째려보세요. 그러면 그 눈빛 기분 나빠요. 아래로 흘겨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아요? 눈빛에도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에도 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얼굴 표정에도요. 예. 날마다 밝고 미소를 가득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뭐 이렇게 근심 걱정에 가득하고 인상 팍팍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요. 이 말투에도 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말투? 어떤 사람은 말을 비꼬듯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말을 비꼬듯 이야기하는 사람. 누군가의 상처를 막 건들고 막 흠을 잡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친절한 말을 해요. 무례히 행하지 않기 위해서 친절하고 배려 있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의 태도, 얼굴 표정의 태도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말투의 태도는 어떠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태도를 무례히 행하지 않기 위하여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태도가 무례히 행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훈련하셔야 돼요.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우리 장경철 교수님께서 사랑은 행복한 훈련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의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훈련해라. 우리의 몸은 운동을 훈련해야죠. 또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훈련해라. 그러면서 사랑을 훈련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셨어요. 첫째는 건강한 자기사랑이 이웃사랑의 토대가 됨을 알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넉넉히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가까운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능력을 기르라. 이미 가까워진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능력을 키워라. 대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합니다. 대개 누구에게 상처받느냐? 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그에게 상처를 받아요. 왜요? 소홀하기 때문에. 소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그 힘을 키워라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이미 시작된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해라. 이미 시작된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양적교회 교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다투지 마세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가세요.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사랑은 한때의 낭만적 기분이 아니라 화해의 능력이다. 이렇게 화해의 능력이다. 참 사랑은 한때의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화해의 능력이다. 사랑은 이런 거잖아요. 한때의 기분 좋은 기분. 그게 오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오래가는 건요. 화해의 능력이에요. 부부 사이에 얼마나 화해의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관계 속에 얼마나 화해의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사랑이 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자, 그런데요. 인사는 했는데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마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바뀔걸요. 예배 끝나면서 악수하려고 악수 손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무시하고 갔어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어허, 나 무시하네.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랑이 공급되는 원천을 바라보면 가능해져요. 이거예요. 이거요. 뭐냐면 당신의 반응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어떠할지라도 성령님의 사랑으로 제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5절 중간절을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되어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영어로 보면요, It is not self-seeking으로 되어 있어요. 뭐예요? 사랑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획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스스로 채우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 자기 스스로 필요를 찾아서 만족스럽게 채워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문제도 아니죠. 문제도 아니에요. 예. 자기 혼자서 알아서 다 하면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대도시에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시골이 집이다 보니까 집에서 그 시골에서는 뭐 앞으로의 가능성이 발전할 가능성이 또 없었고, 그래서 제가 대도시에 나와서 공부를 고등학교 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홀로 지내게 된 거지요. 부모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냥 부모님 떠나서 사는데, 예, 떠나서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독립심, 자립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이 좀 강했지요. 그래서 또 뭐 돈도 좀 아껴 쓰게 되고 또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저 자신을 관리하는 일들을 철저히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요,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뭐 계속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자랐는데, 문제는 어느 날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돈도 필요할 건데 돈 달라고 안 해? 공부하다 보면 학교 다니고 공부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왜 공부할 때 돈 달라고 안 해? 제가 사실은 대학 때부터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린 적이 없어요. 등록금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웠거든요. 대학원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셔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린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버지가 왜 필요할 텐데 필요하면 좀 달라고 하지. 아버지는 달라고 할 때 자식이 달라고 할 때 그걸 줄 때 기쁨인데 왜 달라고 안 해?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부모님 피해를 드리면 안 된다. 농사 짓고 있는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된다는 어떤 독립심, 자립심 이런 것이 있어서 의존을 안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섭섭하셨던 거예요. 섭섭하셨어요. 부모로서 뭔가 역할을 해주고 또 대학 다닐 때 등록금도 척척척척 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는 물론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도 아니지만 이걸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는 것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인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태도의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 존재가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의존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서겠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얘기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려도 좋다. 다 가져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따먹지 마라.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따먹잖아요. 그때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이 뭐였어요?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거 따먹어. 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듣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겠다는 독립선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거예요. 저의 저됨은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실력 믿고 자기 능력 믿고 그런데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할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도의 변화 두 번째 한번 예를 들면 5절 중간절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되어 있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 not easily angry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단순히 성내지 아니하며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되어 있어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물론 성내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꼭 나쁜 것만. 불의에 대하여 우리의 성내는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짓된 것에 대해서 성내야 되잖아요. 불의에 대해서 성내야 되잖아요. 거룩한 분노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쉽게 성내는 것. 쉽게 성내는 것. 소위 뚜껑 열릴 때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거침없이 쏟아내는 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여러분 화 최근에 화를 내본 적 있으십니까? 왜 화를 내셨습니까? 자기의 이미지가 손상된 것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에 먹취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도대체 너가 내가 옷 누군지 알고 막 큰 소리를 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자기됨을 증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해?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자기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떡해요? 너 몇 살이요? 어? 내가 너보다 밥을 먹었어도 몇 끼를 더 먹었는데 넌 부모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흔한 거잖아요. 흔한 거. 잘 생각해 보면 쉽게 성내는 이유는 자기 이미지 손상에 따른 자기의 자기됨을 증명하고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만나면 자기 증명의 욕구는 줄어듭니다. 자기의 자기됨에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는 줄어들고 대신에 용서하고 참고자 하는 그 마음이 확대됩니다. 왜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만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죠. 자주 뚜껑 열리죠. 참아야 될 용량이 너무 적죠. 작아요.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한심한데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온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기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 이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훈련해 봅시다. 진짜 사랑, 소위 각자 사랑이 아니라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훈련해 봅시다.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 관계 속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바로 이 진짜 사랑을 훈련해 봅시다. 있는 허물 덮어주고 기록되지 않는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 만났을 때 그 풋풋한 사랑을 넘어서서 알 것 다 아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 것 다 알아요. 여러분들 성향 다 파악했고 뭐가 부족한지 다 파악했고 뭐가 약점인지 다 파악해. 역시 여러분도 저의 약점을 다 파악했을 거예요. 알 것 다 아는 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을 훈련해 봅시다. 사랑의 원천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진짜 사랑을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은 너무 아름다워서 쉽게 표현이 안 되는 그 사랑. 나를 즉시로 부욕해 만들어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그 부요한 사랑. 그 사랑 만날 때마다 감격하게 하셔서 속 좁은 우리의 마음의 용량을 키워주시는 그 크신 사랑. 그 감격한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해 오늘 또 사랑의 훈련을 받습니다. 성품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여 이젠 마음을 활짝 열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